오늘 금요일 밤 미스바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저한테 굉장히 무거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역시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 일들 가운데 수월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체감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교단 사무실에 가서 교단 소속 증명서를 띄러 갔습니다. 당연히 커버넌트 교단 목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몇 가지 이슈 때문에 제가 원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맡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뭔가 석연치 않고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한 곤란함을 표명을 했습니다. 막막했어요. 야, 이거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 왜 일어났지? 너무 황당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우리 교단의 오데인 페스터는 아니지만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뜬금없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면 굳이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자문을 구하고 뭐 이리저리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억울했죠. 왜냐하면 내가 뭘 물어봤는지 한국말로 했는데 본인이 알 길도 없으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순간 제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분이 그 내용을 알던 모르던 떠나서 아하, 나에게 먼저 뭔가 준비가 안 된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게 믿음 없는 행동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제가 안 돼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딱 마음에 드는 생각이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거는 그냥 목회자들이 일이 잘 안 풀리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고 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에 두 가지 의미를 꼭 가져야 된다라고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신 음식 감사하다라고 당연히 기도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 쉬운 일까지도 밥 먹는 일이 뭐가 어려워요. 우리의 한국말로는 식은죽 먹기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뭐 미국 사람들도 그냥 그들 말로 케이크 하나 먹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밥 먹을 때 그때마다 쉬운 일도 하나님과 상의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설교는 열심히 두 번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깨닫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천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그러한 기도와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작은 일까지도 믿음으로 의뢰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와 보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기에 바로 마지막 한 주간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신 후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무화과나무에 특징이 있어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자마자 왜 즉시로 저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21절에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질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답변이 얼마나 다른가. 왜 이렇게 말랐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맞잖아요. 이게 호응관계가 딱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절과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지난 주간 설교했죠.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진실로 이르노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네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도 그렇게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다 받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가 뭘 상징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살펴볼 때 무화과나무는 좀 독특한 그러한 나무 중에 하나래요. 열매가 먼저 맺고 나중에 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쯤 되면 열매하고 잎하고 같이 있는데 열매가 어느 정도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하다 하는 얘기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 열매 없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는가 하는 열매와 신앙의 문제를 분명히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구약에 있는 시절부터 대대로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날에 우리의 마음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종교라인의 크리스천 이렇게 써도 우리 안에 열매가 없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외형만 있고 실제 내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과 참된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보이죠.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참된 신자는 삶 가운데 참된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상징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말라 비틀어지면 죽는 거지요. 결국 위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명령하지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열매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기도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보면 21절에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열매를 맺으라. 이 열매를 맺으라는 건 뭘까요? 열매. 우리가 열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분명히 또 따라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보세요. 마태복음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혈통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당연히 따라서 조상덕에 하나님 자녀 됐어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이 표현이 교회사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하게 보면 오늘날에 아하 이거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이 성시, 홀리시티, 아주 거룩한 성읍이라고 선포를 하고 그곳에서 목회할 때에 항상 당회록을 썼습니다. 그것을 콘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회록에 보면 누군가를 징계를 해요. 권징이라고 얘기하죠. 징계를 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벌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이제 벌이 끝나게 될 때에 뭘 보냐면 그 사람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다. 이걸 반드시 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꾸준히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하는 1차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다시 돌이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기에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전제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1차적으로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면 되지? 하나님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주어져도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을 분명히 선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구함을 할 수 있으나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시면서도, 또 길을 걸으시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온전한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열매 있는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고, 열매 있는 자가 기도할 때에 마치 이 즉시로 무화과나무가 마름과 같은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니게, 산이 던져서 바다에 던지는 일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응답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론은 참 쉬운데 실제 우리의 문제에 딱 터지고 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 의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안산, 옛날에는 반월공단이라고 얘기했는데 80년에 개척을 한 김인중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배움도 많고 똑똑하고 뜨거운 분이신데 그곳에서 처음에 개척을 합니다. 첫 성도가 왔는데 술 취해가지고 알코올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회심의 첫 성도가 되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회가 점점 부흥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질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하고 쭉 진행을 하는데 건설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부도가 잘나요, 건설 회사가. 그러면 그 다음 회사가 들어오면 돈이 더 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지요.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안 돼,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되질 않아요. 막혀 있어요. 내일이면 부도 나면 예배당은 날아가야 돼요. 이 목사님 얼마나 뜨거우신데요. 장로교 목사님이지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그 뜨거움보다 더하면 더하지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마음이 떨려오고 힘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하지만, 그러나 이전에 체험도 있고 뜨거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는 그 모습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율러가 한 그 방법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간구해야 될 그 내용, 그건 좀 뒤로 하고, 그거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잘 못 찾겠으면 비스무리한 거라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말씀에 그 지식이 적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조지 밀러도 어떨 때는 이틀, 3일 더 긴 시간을 그걸 놓고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허비가 아니죠. 투자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포인트하면서 기도하세요. 저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바꿔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마음속에 점점 두려움과 떨림과 의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이에요, 바른 길이에요,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의 두려움이 자꾸 뭐가 생겨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지요? 왜 평안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점점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점점 어느 순간에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거나 혹 잘못되면 내 기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언제 응답받을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 불안함이 오고 떨리고 약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라 책망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의심 없이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무화과나무가 즉시로 마르지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죠? 저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필요 없으니까 산을 물에 안 던지시는 것 뿐이지 필요하면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이 밤에 같이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있는 숫자가 많던 적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일에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신실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면 의심 생기고 걱정 생겨요.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